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 쪽에서도 계속 미 측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적으로 한국이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인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면서 특히 정부로서는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 현안은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앞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순방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늘 23일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는 카퍼레이드가 10일 도쿄 도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천황과 마사코 황후가 탄 무게차는 오늘 오후 3시쯤 황궁을 출발해 미나토구에 있는 아카사카 거처까지 약 4.6km 구간을 시속 10km 속도로 30여 분간 이동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등 내각 대신들이 탄 자동차들이 천황 부처의 차량에 앞서 움직였고 천황 탑승 차량 뒤로는 황족들이 따랐습니다. 행렬이 벌어진 길가에는 아침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공영방송 NHK 등이 현장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연도에 선 시민들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는 천황 즉위 관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퍼레이드를 외국 사절 등을 초청해 공식 즉위 의식을 열었던 지난달 22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가 직전에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등 피해를 감안해 연기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매장량 530억 배럴이 넘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0일 발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고 이 대형 유전은 이란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조그만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반관영 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530억 배럴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은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유전으로 이란 국민의 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한 뒤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공중훈련을 축소한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군의 한국 측 시설 철거 문제를 계기로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스틸웰 차관보는 6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신 대로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났다는 부분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그러니까 지소미아 관련해서 뭔가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과거 정부들에서 보면 사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대북 특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티브 비건 대표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좀 다소 비껴나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국무부 발표 자체가 스틸웰 차관보의 아시아 지역 순방을 발표하면서 그 한미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한국 청와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번복돼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능합니다. 한일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로는 이제 그 약자를 써서 지소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이것은 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발사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기류 채널입니다. 한국 국방부하고 일본의 방위성이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인데요. 지난 8월에 그 한국과 일본이 그 일제 시절 그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그 갈등이면서 서로 이제 경제보복 조치를 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료 쪽 협정을 이제 끝내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협정은 이제 여러 문구가 있는데 이 협정은 그 협정을 종료할 쪽에 한 가지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정 종료를 통보한 후에 석 달 그러니까 90일 후에 실제로 협정이 종료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이제 8월 23일이니까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그 종료 발효되려면 90일 뒤인 11월 23일 0시에 이제 이것이 정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현재 한 2주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는 셈이고요. 지난 그래서 그 한 그 두 달 이상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아세안 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바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고요.
예.
또 그동안 그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문제, 핵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한국과 일본 다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인데 동맹국 간의 이런 같은 군사 정보 협정이 이제 끊어진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국 보고 이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밝혔고요. 지금 이제 들으신 그 스트렐 차관보의 얘기도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못지않게 그 한국 일본 간에도 여러 이제 접촉과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아마 물밑 또 겉으로 드러난 이런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봤더니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그래서 이 업종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못지않게 이제 그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 경제보복 조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뭔가가 그 접촉이 있지 않겠나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측 가능하고요. 23일까지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뭐 본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입장에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사실 미국과 같은 입장이죠.
예.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고요. 한국 정부의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왔고요.
예.
또 미국도 이번에 이제 스트렐 차관보의 일본 방문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스트렐 차관보는 일본 언론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예.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 한국 정부와는 굉장히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초래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별도라는 입장입니다.
예.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 말하자면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군사 문제는 더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사실상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그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지소미아의 유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말하자면 풀면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예. 이번에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서 북한 문제도 뭐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로 한국 언론이 이제 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쪽 발언이 주로 소개가 됐고요. 또 실제로 이제 들어본 대로 그 스트렐 차관보도 이제 그 한일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주로 보도되는데요. 북한 문제도 틀림없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트렐 차관보가 한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해서 한 그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안전 보장을 달성하는 길은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안전 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근래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스틸웰 차관보 방한 시기에 미 국무부의 키스 클라크 경제 차관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는 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데 한번 집중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경제 담당 차관인데
예.
인도 태평양 전략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네,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국이 치중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경제 차관 이번에 서울에서의 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 통신사 한국 내
네.
SK텔레콤이나 KT 측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미국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클라크 경제 차관이 한 발언이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 화웨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중국에.
네.
그 지금 그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쓰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나라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스파이 활동을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게 명분인데요.
예.
이번에 클라크 차관도 이 한국의 핵심 통신사들 관계자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사용하지 말라
예.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발언 수위도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클라크 차관 한 발언은요. 중국은 미국 가치에 적대적이고 또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예. 예.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최근에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서 안보 문제에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적이지 않다.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방해를 하고 있다.
네.
그 제재 이행을
네.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슈라이버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가
네.
그 민간 단체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네.
불법 그 북한의 불법 석탄이나 석유 환적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중국 인민군의 선박들이 그 단속을 하는 선박들을 미행하고
예.
방해하는 등으로 해서 지금 중국은 상당히 거의 의지가 없다. 대북 제재 이행에
예.
이런 강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또 군사 안보적으로든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중국에 대한 발언의 톤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뭐 어떤 협상이 있었던 겁니까?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현재 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이 방위비 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한국이 이제 그 과거와 달리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언론은 현재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미화로 한 10억 달러 정도 냈는데 5배 정도 늘려서 한 50억 달러 내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가 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이미 미국과 한국은 하와이에서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차 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그 드하트 대표가 그 서울을 방문한 것은 일종의 여론 수렴. 미국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제 방위비를 받기를 원하니까 한국의 그 일반 그 국민들 또 정치권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여론 수렴차 방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참 많은 증액을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국 내 여론이 어떻습니까?
예, 한국 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예.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 그리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있는데요.
예.
주한미군의 그 한국 주둔에 대해서는 사실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 상당한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예.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죠. 통일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 예. 예.
보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여기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그 드하트 협상 대표가 의회라든지 또는 언론의 관계자들을 이례적으로 만나면서 비공식적인 한국 방문을 통해서
예, 예.
여론을 좀 떠보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다음 주에 한국, 필리핀, 베트남을 순방을 하는데 이때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 거론을 하지 않을까요?
네.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이제 최근 발표한 건데요. 마크 에스퍼 그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날 한국, 태분, 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일정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한국의 그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서 그 연례 회의가 있습니다. 미한 안보 협의 회의
예.
영어로 이제 SC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문제 이제 회의를 열어서 동맹 문제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소미아 이런 얘기도 하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나오는 그 행사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아마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마 지소미아 유지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한국한테 이런 걸 촉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최근에 여러 가지 미한 접촉 움직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7일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축소돼 실시될 것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So I'm not going to talk specific force numbers, specific airplane numbers, but it's a
네, 이번 합참본부 부국장은 이번에 진행될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은 예전에 진행된 Vigilant Ace 훈련의 규모보다 줄어든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연합 공중 훈련을 뭐 한다 안 한다 뭐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 축소된 형태로 실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예상됐던 대로 가는 건데요.
예.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미국과 한국의 공군 연합훈련인데요.
예.
지난해에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축소된 형태로 그렇게 실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로 2년째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례적인 그 공군의 연합훈련 형태로 진행됐던 비질런트 에이스는 올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대신 명칭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축소해서 실행하겠다. 이것이 미국 국방부의 이번 발표였고요. 앞서서 한국 정부도 익명의 당국자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양측이 합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 공중훈련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말들이 오고 갔던 것은
예.
사실 비질런트 에이스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공중연합훈련을 아예 안 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혼선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그런 한국 측의 말하자면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미국은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없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미국과 한국이 일찌감치 비질런트 에이스를 취소하고 축소된 규모의 다른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것이 바로 합참본부 간부의 그 미 합참본부죠.
예.
발표 내용입니다.
예. 미 국방부는 앞서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훈련하겠다 이렇게 뭐 강경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수의 그 혼선과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한국에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비질런트 그 연합훈련 이게 비질런트가 지난 한 9년간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이것이 중단 안 해왔던 그런 건데요. 여기서는 대강 한 병력이 1만 명 정도 참여하고 전투기, 군용기 이런 것이 한 200대 정도 참여한 상당히 큰 규모의 그 훈련이었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이것이 이제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자 이제 미 국방부가 우리는 북한이 무슨 이것을 뭘 화를 내고 분노를 낸다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입장이 다른 게 아닌가 미국은 한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다소의 그 엇갈린 그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미 국방부가 올해는 그 비질런트 에이스를 축소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도 바꾸고 소규모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 큰 규모의 훈련은 안 하지만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축소됐으면은 뭐 전투기가 얼마나 참여하고 병력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병력 또 전투기 동원 규모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뒤로 보면은 그 비질런트 에이스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거고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뭐 한 대대급이나 이런 쪽에 그 훈련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 대사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훈련 형태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좀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예, 사실 권정근 순회 대사가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축소된 형태일지라도 그것은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예.
여전히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다.
예.
이런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말하자면 기저라고 할까요? 그 토대를 보면은 이른바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대신에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것이 쌍중단이고 바로 비핵화 협상의 기본 말하자면 베이스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대로 비용 문제 그리고 또 지나치게 도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과 한국의 실무 당국자들은 이렇게 북한을 사실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 자체를 이전과는 달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네, 네. 로우 키로 진행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북한은 여전히 이것이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비난 입장이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 말하자면 교착 상태에 계속 말하자면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럼 북한의 반발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북한이 한 행동인데요. 북한이 그 미사일 또는 그 초대형 방사포 이런 거를 이제 쏴서 이제 반발 불만의 표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 뒤로는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뭘 약속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그 싱가포르 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은 큰 훈련, 전략적 차원의 훈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평양상에 그 괌이 있는데 거기에 예. 미국은 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B-52 폭격기라든가 B-1이라든가 이런 폭격기가 와서 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무슨 김정은 위원장을 노린 무슨 참수 작전이다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북한이 반발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이 그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지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군대가 있는 한은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한국군과 미군은 연합 군사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전술 차원의 훈련, 전투기가 온다든가 배가 온다든가 이런 훈련은 계속 하기로 미국이 밝혔고 그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까지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북한이 좀 다른 의도, 일종의 그 칭소봉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전문가들은 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 보죠. 남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5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남측 공동 점검단의 방북을 제안을 했습니다. 답장이 온 게 있습니까?
예, 답장이 온 것이 없습니다. 한국 당국이 제안을 한 것은 사실 이것이 두 번째였죠.
예.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에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예. 통보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라고 문서 형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한국 당국은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북한 측은 거부했던 것이고
예.
이후에 한국 당국은 이제 그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점검단이 방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달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것을 공식으로 거부한 건 아닙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당국이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실무 차원에서 아마 현장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가 본데 북한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실무회담을 갖지는 않겠다. 문서 형식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라는
예,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말하자면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입장을 바꿔서 결국 실무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상당히 반응이 냉담하고 또 문서로 대화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무회담이 없어도 점검단이 방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남측 그 시설물을 이제 철거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보내왔는데요. 한국이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그 남북 간의 그 실무자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만날 필요 없다 문서로만 하자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나온 것이 그러면은 금강산의 지금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공동점검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정부 당국자하고 현대아산이 거기 이제 투자해 놓은 그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뭐 이제 가서 이것을 한번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 하면은 그 실무협상 없이도 실무회담 없이도 공동점검단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려면은 북한이 이것을 이제 승인해줘야죠. 방북을 허용한다. 그리고 매달 며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북한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장을 지금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까지 논의를 해보려고 할까요?
예,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 기회에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한 문제까지 좀 논의를 폭넓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시설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뭐가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올해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현실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전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어떤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참 저 보기 싫다 뭐 흉물스러운 거 저거 뭐 치워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뭐 단순히 이렇게 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뒤에 있는 무슨 그 철거 요구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금강산을 직접 그 현지 지도했는데요. 당시 나온 것은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이 너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거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명분으로 둔 거는 이제 시설물이 낡고 또 남한의 협력 없이 무슨 금강산을 저 개발 저 관광을 못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데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지금 3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한 외환난에 직면돼 있고
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외화 수입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외환난 때문에 관광을 진흥하려는 것이고 금강산도 그런 맥락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 한국 정부의 발표에 뭐 기준을 둬야 될 텐데요.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예, 이 한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북한 선박의 선원 두 명이
예.
그 동료 선원들 10여 명을 끔찍하게 살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 도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망명 의사를 확인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발표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헌법상에 북한 영토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 전부 다 한국민으로 그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의사를 이제 오면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죠. 다시 뭐 표류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한국에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데요. 이번 경우는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범죄 행위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범죄죠. 그 10여 명을 살해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조항을 그 적용할 그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판문점을 통해서 그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소식 잠깐 알아보죠. 4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는데 여기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미북 실무 협상이 11월 또는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올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면 내년에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들이 설정한 시한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것이고
예.
또는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실무 협상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열려야 될 것이고 11월이나
예.
아니면 이런 말하자면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충분히 근거가 있는 국정원의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019년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북 실무 협상과 이어지는 정상회담 과연 가능할까요?
뭐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합니다만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상을 그 이달 또는 뭐 12월 초에 하고 그다음에 뭐 1, 2주 지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저 뭐가 타결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역시 이제 북한과 미국 전부 다들 그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보고 이제 계산법을 바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제재 이제 해제를 먼저 좀 약속해라 이런 입장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빅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은 우리도 뭔가 할 움직일 용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 간에 아직 상당한 그 거리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회담 접촉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안에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 소식, 미국과 한국이 축소된 형태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쌓이는 낙엽과 함께 추위도 껑충 찾아왔습니다. 집 안팎에서의 보온과 또 난방에 신경을 쓰게 되는 때인데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엔 추위를 피하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하고 발전해온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미국 가정의 난방 준비.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살고 있는 50대 앨리스 씨. 지난주부터 난방을 시작했답니다.
We set our temperature at 68 degrees during the winter, and that's a nationwide effort to try to save energy as much as possible.
우리 집 겨울철 실내 온도는 68도입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온도이고 또 난방 비용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겨울철 집의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섭씨 20도 정도로 설정해 놓았다는 60대 밥 씨도 지하에 있는 난방 장치에서 방마다 따뜻한 공기를 보내주는 중앙 공급식 난방을 하고 있답니다.
We keep it cool. I like. I don't want to spend too much money.
네, 조금 시원한 정도라고 할까요?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난방비 절약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온도를 더 내려놔요. 한 60도에서 62도 정도로. 낮에는 화씨 68도, 섭씨 20도의 온도를 맞춰놓고 밤에는 섭씨 15도에서 16도 정도로 낮춰서
조금은 선선한 느낌이 드는 상태로 난방을 한다는데요.
It is. It's chilly, so we wear sweaters and put on heavier clothing in the winter time.
네, 그래서 이렇게 스웨터도 입고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는 거죠. 에너지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더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울철 난방 온도를 화씨 70도 이하, 섭씨로는 20도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가정의 난방 방식.
들으신 대로 요즘 미국 가정은 대부분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별도의 공간에 냉방 또는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화로 역할을 하는 기기나 전기 설비를 해놓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열기를 만들어서 개별 가정마다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공기를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싱글하우스나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개인주택도 지하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방이나 거실, 욕실,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설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서 주위 기온이 높을 때는 차가운 공기를, 낮을 때는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또 유사한 방식으로 주방이나 욕실에서 1년 내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기를 가동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열에너지도 만들어내고 물을 끓이는데 천연가스, 전기, 난방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외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선 요즘 난방유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집 밖에서 고기를 굽거나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석탄을 재료로 했던 탄연료, 차콜 같은 것은 박물관에서나 볼만한 유물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Charcoal. Is that right? Oh my goodness.
석탄을 쓴다고요? 정말요? 미국은 아니에요.
So in America, they had the coal. You're right. They did have coal. And it was probably like my grandparents.
미국도 석탄을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니까 한 1920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현대식 난방으로 다 바뀌었죠.
미국의 난방 역사.
미국에서 난방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1800년대 초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건물 난방을 한 곳이 1816년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입니다. 또 백악관 의회 건물에 증기 난방 장치가 설치된 것은 1840년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대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하실의 화로에서 건물 안 각 공간으로 연결된 통로로 난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죠.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 등 1920년대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담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도 담겼던 그 나무 떼는 벽난로가 유일하면서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1800년대 초에 미국의 증기식 난방이 가동됐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한 이후 1920년대까지도 우거진 숲에서 나오는 나무를 벽난로나 실내 화로의 땔감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무 대신에 석탄을 쓰는 난방도 있었습니다. 1880년대 등장한 석탄은 시간마다 일정량의 탄을 난로에 넣어서 빨리 불을 지피고 열기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1950년대까지도 미국 집 굴뚝에 피어오른 그 검은 연기가 대부분 석탄 연료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증기식 라디에이터와 온수를 흘려보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 미국 가정에서 널리 사용됐었고요. 지금처럼 집안에서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그 현대식 온도 조절기가 도입된 것이 1930년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 가정의 보편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중앙집중식 온기 난방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00년 전 1919년입니다. 석탄화로의 열기를 전기 송풍기를 써서 각 방에 연결된 통로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이후 물을 끓이는 보일러, 기름이나 프로판가스, 천연가스, 전기를 이용한 난방이 등장했고요. 지금까지도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쾌적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난방 방식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Okay, many people have fireplaces or wood burning stoves that help, you know, heat the house. Anymore, mainly it's gas.
집에 벽난로가 있는 사람도 많죠. 나무로 불을 지펴서 열기도 내고 분위기도 내지만 대부분은 중앙 난방식의 가스 연료를 쓰고 전기 난방도 있고 난방유를 쓰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가스 난방이에요.
지금은 난방연료의 43%가 천연가스고요. 전기를 쓰는 난방은 42% 정도, 나머지는 기름이나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는 이동식 히터, 선풍기 형태로 열을 내는 코일을 부착한 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다양한 난방용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난방이 있습니다. 바로 마루나 대리석 장판 위를 따뜻하게 하는 바닥 난방입니다.
Yes, the pipes with the water in them. That's it's very nice. I've never lived with it, but
이 바닥에 설치한 파이프로 따뜻한 물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욕실에 설치해 놓으면 샤워할 때도 따뜻하고 좋다고 하고요.
Coils that are embedded in the floor. It does. It's added.
우리도 최근에 집 수리를 하면서 큰 방과 욕실 마루 바닥에 전기 코일을 깔았어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온도를 맞춰 놓으면 늘 쾌적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두를 데우고 그 위에 가마솥을 얹어서 물도 데워 쓰던 한민족 전통의 온돌 난방 정도는 아니지만. 바닥 위에 카펫을 깔아서 참기를 막아왔던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 요즘 바닥에서부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온돌식 난방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먼저 있어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 미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고위급 실무협상이 먼저 열려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 쪽에서도 계속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 쪽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적으로 한국이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인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금강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대일 현안은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종료를 유예하는 등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앞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을 순방하는 가운데 한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8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공식 종료될 예정입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는 카퍼레이드가 10일 도쿄 도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천황과 마사코 황후가 탄 무게차는 오후 3시쯤 황궁을 출발해 미나토구에 있는 아사카사 거처까지 약 4.6km 구간을 시속 10km 속도로 32분 동안 이동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등 내각 대신들이 탄 자동차들이 천황 부처의 차량에 앞서 움직였고 천황 탑승 차량 뒤로는 황족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행렬이 벌어진 길가에는 아침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공영방송 NHK 등이 현장을 전국에 중계하는 가운데 연도에선 시민들은 천황 폐하 만세 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는 천황 즉위 관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퍼레이드를 외국 사절 등을 초청해 공식 즉위 의식을 열었던 지난달 22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가 직전에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등의 피해를 감안해 연기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매장량 530억 배럴이 넘는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0일 발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고 이번 대형 유전은 이란 정부와 국영석유회사가 이란 국민의 선사하는 조그만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반관영 파스통신이 전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을 향해 경제 제재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530억 배럴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은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유전으로 이란 국민의 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란 내의 원유 매장량은 약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입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홍콩에 적용할 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무원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기법법에 의거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